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끝으로라는 표현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2장, 2장을 쓰고 나머지 지금 2장이나 절반이 남았는데 벌써 끝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표현이 단순히 결론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제를 넘어가는 그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훅 넘어가기 전에 2장까지 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죠? 상황이 좋아서, 내가 평안해서,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라는 이 주제는 3장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룸에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체를 신뢰해서는 기쁠 수가 없고 오직 주 안에서 바라보아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본문 초반부터 바울이 아주 세게 욕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요, 먹이를 찾아서 야비하게 떼지어서 공격하고 또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여운 그 개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에 대한 비유죠. 마찬가지로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성경에서 등장하는 표현인데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악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자라는 표현이죠.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욕하나 싶은데 그 답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몸을 상해하는 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 행악하는 자들의 정체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 은혜 언약인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할례를 받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셔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 모든 언약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 새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언약과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육체에 받는 언약의 상징 이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입니까? 맞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으로 무언가를 더 보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성했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완성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없죠. 그런데 더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게 엄청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교리이기도 하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그들이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우리가 진짜 할례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 할례받은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입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는 뜻은요, 단순히 그냥 봉사,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봉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worship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예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자신감과 확신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이야기했던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에는 아무런 공로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아무런 답이 없다. 그것은 가짜다.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다 라는 것을 밝힌 후에 드디어 바울의 멋있음이 폭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들 육체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니들 수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니들 수준에서 내가 얼만큼 지금 가진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바울의 화려한 자기소개가 시작됩니다. 이 자기소개에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처음 3가지는 태어날 때 바울이 조상에게 받은 것을 보여주고요. 다음에 나오는 3가지는 자신이 직접 성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것은요. 정식으로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에 의해서 양육받은 자라는 거죠. 그가 태어나고 자란 것이 율법 안에서 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증거를 자신의 육체에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할례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 유대식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맞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였던 그 사울왕과 같은 지파 출신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되게 프라이드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의미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이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충성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가 아주 소수의 작은 지파이기는 했지만 아주 그 지파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길리기아 다소였어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 아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어려운 말로는 디아스포라, 오늘날로 치면 교포 2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포 2세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를 사용했는데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아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와 그들의 뿌리인 아람어까지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진짜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세 가지 자신이 성취한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로 유명하죠. 율법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율법에서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평생 동안 외우고 삶 가운데서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은 대략 4천명에서 6천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4천에서 6천명 되는 그 안에 드는 거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아무나 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철저한 훈련과 검증기간을 거쳐야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특별히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최고로 유명하고 또 바리새인에게도 아주 존경받는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화생이었다는 말은 오늘날 뭐 누구 교수에게 배웠더라, 뭐 누구 교수에게 강의를 들었더라,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관계여서 거의 1대1로 양육받고 그 스승의 모든 사상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끈끈한 관계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사람에게 1대1로 가해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바울은 기본적인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랍비,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까지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절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마음 없이 그저 행위적인 것, 율법만 잘 지키고 사람들을 틀린 방향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에게 욕을 많이 먹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초점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 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그의 생각에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자들은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면서 율법을 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유대교적인 신앙 가운데서는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고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넘겨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도 그렇게 바울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죠. 물론 여기에도 초점은 내가 교회에 박해하는 것을 잘했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종교적인 것에 열성을 가졌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바리새인의 삶으로서 율법을 완수하며 살았다. 니들 율법으로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지 내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아 진짜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네, 바울은 그들의 기준에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곡해서 유대교를 사람과 전혀 연관이 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죠.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종교로 만들어버렸고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특권만을 강조하는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충실한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도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를 완성하는 삶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이로웠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유익 그리고 해라는 요 단어는요. 핵의 장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 용어인 거죠.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산, 유익은 자산, 해는 손실, 자산과 손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자신이 이뤘던 것이 나의 자산이었는데 이게 나의 손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실이 되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표현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긴다라는 뜻은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판단한다라는 뜻이에요.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면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팩트는 변하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판단 기준이 변해서 팩트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자산이 그의 기준이 변하니까 손실이 된 겁니다. 아 그래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스펙, 가지고 있던 이 스펙들 이것이 실제로 뭐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고 이렇게 떵떵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유익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래도 손실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8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 있는 종교인이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랬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르게 비유로 표현합니다. 무슨 비유로 되죠? 배설물, 똥이라는 겁니다. 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심지어 너무나 더럽고 구역질나는 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가?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유재석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유재석은 유퀴즈 온도블럭, 런닝맨, 또 뭐가 있죠? 놀면 뭐하니? 뭐 여기서 국민 MC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랑 유재석은 아는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재석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는 아는 사이가 결코 아니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단순히 아 뭐가 있다 이런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입니다. 뭡니까? 내 주입니다. 내 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더니, 그것을 발견했더니, 나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의로움에 이를 줄 알았더니, 나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의로움을 완성하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공로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그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설물이 된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신칭의, 써이, 믿을 신, 부를 칭, 오를 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강도사입니다. 내가 중직자고, 내가 찬양팀 섬기고, 내가 성가대로 섬기고,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수요 예배에도 잘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한다. 이것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게 아님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혹은 봉사를 많이 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랑은, 나의 직분은, 심지어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는, 내가 드린 헌금의 금액은, 내가 찬양했던 그 많은 시간들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랑처럼 여겼던 그것이 이제는 배설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 다 똥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쌓아 올린 것이다. 이 결과들 내가 이룬 것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좋은 분들,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고 믿음 좋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마 이 자리에서 들으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딱 깨놓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사실 저보다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하셨고 저의 믿음의 선배 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진짜 훌륭하세요. 만약 제가 사회생활을 했더라면 수요 예배에 과연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것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충고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과연 나의 의인가? 나의 노력인가? 나의 자랑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나오는 것인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공로를 취하려 한다면,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의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에서 9절 이 바울의 고백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